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자녀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시간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성경 한 구절 찾으시겠습니다. 예, 전도서 11장입니다. 예, 전도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거창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목이 좋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제,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자녀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될 때까지 신경을 써서 농사 지어야 되는 것처럼 자식 농사는 참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도다. 아마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같이 모였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발성 부리는 아들, 애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보다 한번,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장 보시겠습니다. 127장 3절. 12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능하가 태어나는 것도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가 그래도 상급이냐. 정박아가 태어나는 것도 상급이냐 기업이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닉 이부치치 들어보셨죠? 그 이제 다리가 닭다리 같이 생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모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보면은 아주 너무 강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아주 과격하게 타고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데요. 자라가면서 이게 기질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어린애는 보면은 10대를 지나가면서 아주 고분고분한 애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태생적으로 고분고분한 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애는 태생적으로 오면은 아주 기질이 이게 아주 이렇게 붙잡기 어려운 애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혼동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애들도 있고 좀 온순한 애들도 있고 좀 그다음에 마음 자체가 유약한 애도 있고 또 아주 초강성인 아이도 있고 여러 부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안 태어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먼저 어떤 자녀를 주셨든지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중심에서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아주 정박화를 주셨느냐? 왜 이렇게 전응화를 주셨느냐? 왜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애를 주셨느냐? 왜 이 애가 이렇게 기질이 강하냐? 근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를 주셨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중요한 겁니다. 그 레나 마리아 손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 발 하나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애를 낳고 난 이후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이 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준 거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겨서 애를 최대한 성실하게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려주실 때 이 자녀를 누구에게 내려주면 좋으나 이렇게 보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자, 얘는 보면 이거 까다로운 애인데 이 까다로운 애를 어느 부모에게 내려줘야 좋겠느냐. 그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얘를 주면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넉넉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봐요.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부모 통해서 자식이 떨어지는데 태어나는데 그게 허락 없이 태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모가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녀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녀를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분량이나 상태를 보시고서 내려준다는 걸 꼭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 기초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넉넉한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일단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자식은요 머리가 뭐 나쁘게 태어났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자식은 보면 공부들을 조금밖에 안 해도 잘하는 자식이죠. 어떤 애는 막 열심히 시켜도 안 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애는 보면요 남의 애 보면요 너무 착해. 자기가 보니까 막 너무 드세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 남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부터 하지 말아요.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부모에 꼭 필요한 겁니다. 맞죠? 자녀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남의 자식 뭐는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안 좋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일단 어떤 자녀를 주셨든지 간에 일단 구원받은 부모는 마땅히 행할 것을 특별히 아이 때 일단 무조건 심어야 되거든요. 아이 때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죄의 기질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나오기 전에 일단 근본 원칙,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어릴 때 무조건 심어주는 것이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나중에 행동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일단 무조건 심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작업을 해놓은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 심어놓으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죄의 기질이 아주 크게 올라오기 전에 빨리빨리 구원을 받도록 하고 어릴 때 분명히 원칙을 심고 마땅히 할 것을 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2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 심어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은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 원칙을 마땅히 할 것을 잘 심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심어줬는데 근데 그러나 죄의 기질이 나오기 전에 일단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10대를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기질이 살고살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기질이 올라오고 육신이라는 게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올라오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있는 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하자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독립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심은 원칙이 뒤집어진 것처럼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릴 때는 잘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 보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릴 때 일단 원칙을 심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아담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싹 올라옵니다. 육신이 싹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라 얘기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인다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원칙을 심어주는 것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반항적이든 관계없이 원칙은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곁길로 나간다고 생각들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안 좋아요. 왜? 독립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 원칙은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잔소리를 같이 들릴지라도 핵심 원칙을 심어주면은 시간 지나가면 그것이 영향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10대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버려두라. 내버려두면 알아서 할 거다. 물론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못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9절. 9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 방치하셨느냐?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이게 다투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그 잘못하는 걸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자식 곁길로 가도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지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은 부모기 때문에 붙잡아 놓고 다투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잘못은 지적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다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가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백성이 히끼기로 갈 때 그 성령께서 아주 막 재촉하고 닥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무 성급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주장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귓길로 가려고 그럴 때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책망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귓길로 갈 때 이제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 사소한 것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역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덜덜 볶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요, 이제 자녀가 이제 분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일단 화가 나니까 어머님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덜덜 볶잖아요.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제 학교 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애는 학교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짜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왜 뭐, 가방을 그런 거 들고 가냐, 뭐, 어떠냐, 양말이 왜 그 모양이냐, 신발 왜 그런 것일 거 아냐, 그런 것은 이것이 과거지, 그거 별로 그건 문제 삼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잔소리가 이제, 말 잘 들을 때는 잔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안 듣나 싶으면 잔소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잔소리를 많이 하면 이게 역효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왕왕왕 이렇게만 들리고 하나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해야 되냐면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독립심도 생기니까 알아서 하도록 좀 두고 근데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끊임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인생의 핵심은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반항적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끊임없이 심어주고 일깨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 지나가면은 결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뭘 심어줘야 되냐 하면은, 또 너무 많은 걸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요. 부모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 막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릴 때는 순종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러놓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위아래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왜, 한번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위아래가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심어줘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너무 짜잘한 거 말고 그건 많이 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심어줘야 되냐 하면은 잔소리 같이 들을지라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와 아래는 있는 거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순종하는 것은 이건 원칙이고 법칙이고 이게 기초라는 것 자체를 그건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위에 있고 피조물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위아래가 있다는 걸 알고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하고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중요하니까 부모말에 어릴 때는 순종했지만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위아래가 있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생에서 필요한 거다. 그걸 끊임없이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생에서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가 불통이고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으니까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오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많이 하든 조금 하든 매번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쨌든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뭘 조금 빗나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걸 계속 넣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리하는 것도 이제 그 뭐 두 장을 정리하든 한 장 정리하든 어쨌든 간에 매번 매번 하도록 성실하게 하도록 성실은 중요하다는 걸 계속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성교제는 절대 안 된다. 발각이 되면은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물 완전히 확 긁고 파토를 놓아야 되거든요. 부모가 쫓아가서 확 이렇게 그물 걷어버려야 돼요. 그죠? 쫓아가서 분명히 그물 걷어야 되거든요. 그거 부모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물 안 걷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가 알아서 긁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쫓아가서 무조건 끊는 게 아마들이 됩니다. 이성교제는 하늘 두 축 놔도 안 된다. 그거는 부모가 아는 한에는 그물 완전히 확실히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는 확 박히게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심어줘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매를 때리는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와서 원칙적인 것은 항상 넣어주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 몇 개 안 됩니다. 제 생각할 때는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너 위아래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그 자식은 잘못되는 거다. 이제 그걸 끊임없이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단은 매번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도록은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성실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안 된다. 그건 그물 확실히 거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요구 조건을 달면 안 좋습니다. 자유롭고 싶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집어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애가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말썽 피우고 이렇게 말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일 때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기도했지만은 자녀가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썽 피우는 그런 나이가 되겠다 싶으면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자녀 중에 이제 아주 기질이 원래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이 전능하신 손이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손길이 거기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육신적인 기질이 아주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결국은 자식을 박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도가 이제 애가 좀 이렇게 그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뭐 달라진다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이래서 정말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방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녀가 사탄에게 끌려가면은 부모님 마음이 제일 속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인자하신 분인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 자식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자, 전능이라는 것은, 자, 태양 멈추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을 서게 하는 것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더 힘든 겁니까? 아니면은, 엘리사 당시에 생도가 이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휙 날아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막대기에 던지니까 떠올랐거든요. 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도끼 떠오르게 하는 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서게 하는 거, 어느 것이 해와 달과 지구 서게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나 죽은 지 나흘 뒤 나서 살리는 것이나 주님 볼 때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덜 어려울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은 덜 어렵다. 그거는 주님 앞에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할 것을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것은 그것은 바꾸어도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다가 어떤 지혜를 주시면 애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손길이 내려와서 이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러지지를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강 머리에서 주려 혼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자녀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도다. 이게 밤 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놓으라는 얘기죠. 각 길머리에서 줄여서 혼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이건 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오고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고 인생길은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손길이 내려와서 자녀를 조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래일, 그 자식의 장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을 하나님께 묻고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에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우리가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울어지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루나 이틀일 뿐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양떼를 잡은들 숫대를 잡은들 바다 물고기 잡은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할 뿐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골칫거리다, 문제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 원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은 그냥 안 바꿔집니다. 사랑을 일단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중심에서 느껴야지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이제 사람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어쨌든 간에 이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뭐냐?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게 정말 자기의 중심에서 그렇게 느끼고 살아봤으면은 그 충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때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그것이 노여움으로 끝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정말 미워한다, 자식이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매를 때리면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중심에서 느끼면은, 그 중심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때리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걸 정말 느끼면은 그 느끼는 그 사람, 그 부모가 매를 심하게 때려도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때리면 더 미워하거든요. 나 때려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 삼는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할 때는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행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자녀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자녀분 앞에서 항상 기쁘고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잡당하지 않거든요. 자녀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죠. 성령도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자녀가 볼 때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가 합당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막 드러누운 모습이라든가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라든가 그게 잘 안 되면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하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픈 신용을 하고, 자녀가 딱 없을 때는 또 딱 밝게 그걸 해야 되죠. 근데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걸 보면서도 속이 타는데 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가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자녀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근심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정말 근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 볼 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안 볼 때는 주님 약속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요 사실 맞는 거거든요. 한쪽에는 근심하는 모습 보이고 또 주님께서 도와줄 걸 믿으니까 또 한쪽에도 기뻐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모임을 보이고 아픈 심령 같은 것도 하면서, 마음 심령이 아니라 아픈 게 맞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부모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주 몸을 이제 잘 가누지도 못하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챙길 건 챙겨주고 이렇게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어머니가 할 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말이 되시죠? 그래서 니가 바빠 알아서 해먹어, 니가 알아서 다 해 하면서 있잖아요. 나는 아프니 안 보다 이렇게 하마라, 이건 앞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해줄 것은 그래도 고통과 아픔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녀에게 해줄 것은 꾸준하게. 그러면요, 자녀는 어느 순간, 야, 내가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자체가 속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학교 들어갈 때 아무것도 8살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가까이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학교 다 가가지고 전혀 뭐 배운 게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사하느라 바쁘고 바깥에 이제 일하는 바쁘니까 저는 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말할 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배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숙제 오라 그러면 숙제 오라는 또 뭔지도 모르고, 뭐 반대말 오라는 반대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갔다 오면 뺏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배경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고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가 되니까요. 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집은 영락했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보자 그 마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이 아 그렇다 맞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고 자식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고 어느 날 철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되 칭찬을 남발하면 남발하지는 말아요. 너무 칭찬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해 줄 때 가끔씩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줘야지 칭찬 남발하지 말아요. 칭찬을. 요즘 막 상장 남발하는 식으로 막 하는데 하지 말고 그 칭찬해 주되 칭찬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건 결국 믿어주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길길로 나가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 될 것을 믿어준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중에는 잘 될 것을 잘 될 거라고 믿고 계시다. 그런 생각은 가지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심전심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들겠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거든요. 잠언 27장 찾아봅시다. 27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비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될 것을 믿어주면 자녀도 그걸 알아요. 분명히 마음은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래 이제 애가 이제 말썽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할 때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 일관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관적인 태도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거든요. 감정 따라 이렇게 자꾸 치우치면 안 되고 일단 기본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는 자녀가 알아야 되거든요. 원칙. 그래서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바꿔지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명백한 선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과도기를 겪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생각을 품고 있고, 얘기하면 품고 있거든요. 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실로 와닿게 되는. 그래서 과도기 지나면 원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부모는 원칙을 끊임없이 항상 부모는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녀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일관성은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군대 생활하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철저하거든요. 위아래. 그래서요, 이제, 감히 어른에게는 뭐, 이제, 말을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무서웠으니까요. 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위아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들어있고, 자식 머릿속에도 들어있는데, 저는 사춘기를 별로 안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이제 그때 결심하고 굳이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요. 뭐 사춘기가 언제 지나가는지 나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쁘게 막 부지런히 막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렇거든요. 저렇게 보면은 저는 그냥 공부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지나갔고 제 밑에 남동생들은 일단 공부를 내보다 열심히 한 건 아니었으니까 좀 이렇게 과도기를 막 겪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릴 때 배운 것이 딱 들어있으니까 다 원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는 일단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못 쓰더라도 무조건 남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퍼주고 자기는 못 쓰고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못 쓰더라도 남에게 필요한 건 남에게는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행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 가지고 행한 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자식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이러한 일관성 있게 행한 것은 나중에 빚을 분명히 바라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빚을 바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는 결국은 존경받게 되거든요. 왜? 그건 성경에 아주 정확한 원칙이 맞기 때문에. 성경 한번 써봅시다. 시편 36장 써봅시다.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의라는 산들이라는 것은 거대한 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는 넓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 공부 아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그 맞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아주 확고한 말씀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말씀을 부모가 견지하고 살아가면은 나중에 우리 부모는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있거나 그 명확한 원칙까지 있구나 하면요 자식이 과도 겪으면서도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는 것을 자녀가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 가까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톤이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대화 나오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한 손님이 말하기를 아,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사장님과 아주 친하셔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말하기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듣고 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셔 그 말을 듣고 할버톤은 그 아들 말 듣는 순간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쏟아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이 어릴 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이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시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분이구나. 그걸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부모가 꿈과 비전 가지고 살아가면 자식은 결국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자식은 그걸 따라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말 안 듣는 원인은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째, 어릴 때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자녀를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질적으로 아주 강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강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감출 수 있는 거예요. 10대를 지나면서 아주 이게 강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특별하게 기질이 아주 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씨하고 꼭 관계 있는 건 아닌데요. 집안 흐름 중에 또 아주 강한 또 집안도 있죠. 그거는 뭐 또 집안 흐름도 있고, 하여튼 또 특별한 그런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타고난 기질이 어릴 땐 감춰졌다가 나중에 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는, 시부모에게 혹은 친정 부모에게 잘못해서 징계로 주님께서 당분간 자녀의 어떤 눈을 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자식을 통해서 징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자녀 이제 눈을 가려서 자녀가 이제 이게 말썽을 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화 부족과 단절로 서로의 마음이 다쳐 스스로 겪기를 감으로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떤 이렇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되면 좀 자라면서 보복심으로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부모에게 아주 애를 먹이는 그런 아주 장기 돌리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원인이 뭐냐 그걸 다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이제 원칙을 심어주고 이제 교회 학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질적으로 강성이 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로 해서 안 듣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기질이 좀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말로 해도 될 수 있는데 원래 기질이 타고날 때 강성으로 타고난 애가 있습니다. 그 말로 해서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말고 때려요. 아,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도 그런 예를 딱 보면요. 부모에게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해주면요. 그거는 교회 학교 교사가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알았으면은 기회를 잡아서 그거는 내가 최고 좋은 거예요. 딴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때리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가 매를 딱 잡고 있잖아요. 안 죽을 걱정하지 말고 때려요. 예,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무서운냐고 때리면요.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잘하는 줄 아니까 안 때리는 것이지. 그럼 못하는 줄 알면요. 그걸 드러났으면요. 그거 얘는 기질적으로 강한 애구나 하면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강성으로 나간다 싶으면요. 그 부모가 아주 더 강하게 잘 먹고 더 건강하게 돼서라도 휘어잡아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요. 통제할 수 없어요. 고민하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초강성이다 싶으면요. 그거는요. 매를 때려야 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면요. 잘못하면 싹싹 빌도록. 그래도 빨리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원칙 정해놓고 가끔씩 해가지고 매를 계속 들어서 야, 매가 무서운 거라는 걸 느끼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도 학생들 가만 생각해보면요. 매가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잖아요. 고민하지 맙시다. 뭐하러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애가요, 멧돼리라면 도망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감추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매부터 때려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잠자고 있을 때 입을 확 긁고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리고 시작하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요. 챙겨서 봅시다. 잠언 13장 봐봐요. 1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매를 못 때리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죠. 잠언 23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책찍으로, 책찍이 얼마나 아파요?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애들은요, 멍도 빨리 없어집니다. 아유,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책찍으로 때리면은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때려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책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애 마음에는 미련한 게 얽혀서니까 특별히 미련할수록, 어떻게 미련할수록 더 때리면 돼요. 미련하면 미련 뺏겨지거든요. 성경에 이게 계속 나와 있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강성이 내는요, 그냥 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때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될 것 같으면 성경 이렇게도 안 해놓습니다. 설득해서 될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부모가 작전 짜가지고 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진짜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바꿔주고 말고죠. 잠언 19장 29절 다시 읽읍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때릴 때 이제 봐주지 말아요. 때릴 때 상하게 때리는 게 악을 없이 한다고. 상하게 때릴 때는요, 피멍이 들도록 진짜 때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만 악을 없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게 기질적으로 좀 다르게 어렵다 싶으면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정답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는, 징계로 자식이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시부모나 그 친정 부모나 부모님에게 잘하면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징계가 자식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대봤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아,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잘 생각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가 말 안 듣는다 싶으면요, 부모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더 잘하고 내 태도와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자녀, 부모가 자기 시댁이나 친정 부모에게 잘못함으로써, 잘못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녀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얘가 뭐 깨달아 가거든요. 예. 이렇게 지혜를 딱 막아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때가 되면 그건 징계는 없어지면 또 애가 또 이제 제자리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거의 자기가 대물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분명히 대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댁 부모든 친정 부모든 일단 부모는 복덩어리라 생각해요. 부모는 시어머니 복덩어리, 친정 어머니 복덩어리 생각해 복이라고. 왜? 잘하면은 무조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잘되고 누가 잘되느냐, 자식이 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제 대화 부족과 단절로 마음이 다쳐서 부모를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애가 겪기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든가, 막 너무 이렇게 뭔가 학대 당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하면요, 조금 지셔가지는 반응, 뭔가 이렇게 마음의 반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것 없는 것은 그럴수록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식과 원수지가 비슷하게 돼 있어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데 자식하고 화목을 주님 왜 못 시키셔요? 그렇잖아요. 잠언 심정에서 써봅시다. 16장 7절. 16장 7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와 얼마든지 화해하고 자녀로 하여금 이제 말을 듣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남자는 나무라고 했고 여자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에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기서 우리 아들들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리에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했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키우는 분과 여자를 키우는 분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거의 한 10살 안쪽에 기본이 다 형성돼 버리거든요. 나무니까. 나무는 어릴 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만 신경을 좀 잘 써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남자애들은 어릴 때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릴 때 키우기 어렵지 어릴 때만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바르게 되기는 아주 수월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어릴 때는 좀 말썽부리고 붙잡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렸지만은 어릴 때 잘 단속을 하면은 조금 크면은 손이 들어가도 됩니다. 남자니까. 그래서 근데 어릴 때 남자애들은 삐뚤어지면요. 이게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 남자애들은 어릴 때 원칙적인 이런 것을 잘 짊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릴 때는 쉽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쉬운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여자라고요. 여자는 이제 결혼할 때까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남자애들은 이제 조금 잘하면은 이제 내놔도 괜찮지만은 여자들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잘하면은 이제 결혼할 때까지 부모는 항상 걱정 속에 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를 키우는가, 여자애를 키울 때 여자애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서 여자들은, 바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렇게 밑을 받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바가지를 해야 되니까 장성한 나무, 나무는 자라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잘 안 피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여자는 모퉁이 돌 같다 그랬죠. 여자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남자애보다 여자는요, 어머니, 아버지 손길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돼요. 여자들은 다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요,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신경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신경 써서 반드시 부모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를 가서라도 그걸 금을 확 긋도록 학교를 옮겨서라도 이 금을 긋고 막 이거 부모가 이건 부모가 확실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있죠. 사정이 의지 못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떼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지켜주고 부모가 간섭해서 그물 확실히 걷도록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를 주지만은 이제 명백하게 넘어서는 게 명확하면요, 그건 아주 확실하게 그물 딱 그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14장 쓰자 봅시다. 14장 14절.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가주차 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룻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룻은 아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전쟁통에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이스라엘 최북단인데 귀엽고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조카 룻을 데려왔잖아요. 사자는 다윗은 자기 양새끼가 뺏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가서 사자를 쳐서라도 뺏어왔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성교제 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거는 쫓아가가지고 부모가 그물 확 그어서 파토 놓는단 말 들어보죠. 파토. 그냥 싹 그냥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물을 걷도록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는 매를 때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이렇게 안아주는 식으로, 그래서 부모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한, 애가 잘못되는 것이 명확할 때는 일단은 뜯어고 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요, 일단 자녀는 곡식 키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성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서 찾아봅시다. 11장. 11장 4절. 11장 6절 다시 봅시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녀를 둘 키운다면은 이 자식이 잘 될지, 저 자식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할 일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겁니다. 뒷바뀌게 될 수도 있고 언제 들을지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일단 편지라는 것이 사람 마음 속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애가 이제 이렇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 글이라는 것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편지를 자꾸 써주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메일 같은 걸 보내줄 때도 길게 써주면 안 읽어요. 대충 읽으니까 한 번에 딱 받을 때 딱 눈에 보이게끔 짧게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야,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메일 속에 막 지적만 하는 식으로 쓰지 말고 그 이제 그 애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 써주고 편지도 쓰고 혹시 이렇게 메일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그때 길게 장황하게 쓰면은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안 읽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간단하게 쓰고 또 이어서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고 잔소리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왜? 숨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자녀도 인격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막히게끔 막 통제하는 식으로 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근본 원칙은 가지고 있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는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을 어길 경우는 원칙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니까 당장 안 고치더라도 원칙은 우리 부모님은 정확한 원칙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은 행동과 이제 격려하는 말로 되는 잔소리는 안 되거든요. 잔소리를 들으면요 왕왕왕왕 해가지고 이게 애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등교할 때는 잔소리를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시간 지나 보면 아는 것이 아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그 느끼시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해도 시간 지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과도기를 걸을지라도 결국은 비슷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표현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훌륭하면 시간 지나면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장모 보면은 딸하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반대든가 비슷하든가요? 비슷하죠. 왜? 항상 보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쭉 살아가면은 나중에 그 자녀는 부모님 뒤를 따르게 되고 꾸준하게 모범 보이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웃에게 손을 풀어주는 걸 보이고 어른에게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그 뒤를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버지에게 이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래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애가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부모는 명확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서서 대화를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애들이 어떤 속사정 같은 걸 자꾸 들어주고, 이제 들어주면은 애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정확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애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귀에 귀담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완전하게 만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확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애는 친구처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는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자녀를 교육,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다양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 다양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원칙은 있으나 세세한 건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태생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요. 그런 아이는 매를 안 때려도 태생적으로 연약하니까 말로 충고해도 잘 먹혀 들어가고 그거로 족하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는 매를 거의 잘 안 맞았어요. 많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매가 무서웠거든요. 일단 우리 아버지가 일단 무서우니까 일단은 뭐 어긴다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를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감히 무슨 뭐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생각을 못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때리려면 때리셨는데도 되고 별레들 다 있잖아요. 그래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연약한 심령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성 중에 다 초강성인 애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잔소리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요, 이제 유약한 마음이 원래 태정적으로 유약한 애들은 매를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안 때려도 매만 들기만 해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말려도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바꾸려고 한다고요. 어떤 애들은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매를 좀 맞으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매를 아주 확실하게 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애가 좀 정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또 매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 상황이 다 다르니까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막 너무 속을 속이니까 아이고 주님도 그냥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말썽 부리던 자식이 죽고 나니까 야 그런 자식이라도 정말 있었으면은 말썽을 그렇게 부려도 있는 게 훨씬 나았다 그 말입니다. 낫고 말고죠. 그러니까 일단 자녀가 여러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인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실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자녀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속하느냐 그걸 아주 핵심 체크를 정확히 그래서 얘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그걸 다 체크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모를 수 있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 도움 받아서 아, 이 자식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핵심 파악이 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잘못되어가는 문제가 뭐냐 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핵심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가 이제 문제를 주는 이런 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한 걸 느낍니까? 야 교회 학교가 정말 소중하구나 느끼니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우리 그 서울교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수고를 하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그리고 그 의견을 잘 수용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영혼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영혼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가정하고 교회 학교인데 사람은 영을 소유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영역이 있으니까 어린애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학교에 맡기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일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애들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밀어주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느끼시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찾아 봅시다. 이사야 55장에 55장 우리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애들에게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빛을 못 보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가면 그것이 자녀를 분명히 바꿀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긴 근본 도대체 원인이 뭐냐? 대체로 일단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주어진 일을 항상 충실하게 한 애들은 별로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 안 한다든가 공부에 어떤 취미가 없다든가 타고난 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취미가 없고 하면은요 이제 옛날에는 받으리라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일하도록 지어졌는데 원래 10대 나이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밭에서 일을 거두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대가 됐는데 공부 열심히 공부 안 하면요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오락에 눈을 돌리게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가 공부시켜보면요 이게 뭐 잘 안 되는 애들이 얼마든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줄다람을 하고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마귀가 역사하기가 제일 쉬운 타켓이거든요. 그래 마귀가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게으르고 자기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애들에는 마귀가 잘못된 것을 넣어주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등한히 함과 동시에 욕심이 올라오니까 마귀가 작업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성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일단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29장. 2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 머리가 이게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책찍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요 소가 아파트 일을 안 하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어쨌든 성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분명히 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 대로 칙직과 구절함이 지혜를 주거늘 이 자식은 안대하고 이무이를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칙직과 구절함이 지혜 주거늘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백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은 많이 시키면 안 할 테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과목 몇 개 정해놓고 몇 개를 한 장씩만 공부해봐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하면 이제 습관이 생기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장씩 해보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정리할 때 한 장만 해보자. 해보자. 한 장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시대에 이게 문제가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이제 핸드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핸드폰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이성교제 수단도 되기 때문에 나쁜 친구와 교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 뺏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걸 부모가 잘 생각해서 만일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냥 자식 보는 앞에서 그냥 확 부숴버리는. 왜? 명확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뺏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명확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요. 그걸 기회 삼아서 그냥 과감하게 이때다 하고 딱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뺏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요. 악의 상당한 부분이 딱 제어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는 부모 지혜가 필요한 거니까요. 봐서 얘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안 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뺏는 것이 주님 앞에서 훨씬 얼만큼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달달해 낮아서 이것이 뺏는 것이 아주 유리한 것이 확실하면요. 명확한 계기가 생길 때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애들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거는 가족들을 속여서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컴퓨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게 애들이 잘못되어가는 원인 중에 제일 핵심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여기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절대 방문 걸어장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문 걸어장 보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몰래 행동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근데 그거는 할 때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통제를 할 때 도대체 악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빗나가게 될 때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아주 정확히 잡아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은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속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모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교회 학교 하는 일에 애들에게 동참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 집회는 반드시 꼭 듣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전도 집회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년에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도 집회는 막 어떤 일이든 참석할 수 있도록, 어디에 뭐 학원 못 가는 할지라도 집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건 신경 보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녀가 흔들리더라도 부모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자녀가 어떻게 흔들리는 일이 할지라도 부모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가 흔들리기 때문에 부모까지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는 딱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의인의 자녀는 주님께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믿고 꾸준히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12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여호와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부부가 말씀 가운데 딱 서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부모가 원칙을 따라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딱 버티고 살아가면요 가정이 지탱이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딱 버티고 서면요 자식들은 밑에 있는 거니까 결국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게 이제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늦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사야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쉬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업을 하면은 하나님도 안 쉬고 일하셔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작업하십니다. 부모가 손 딱 놔버리고 이제 무관심하면은 하나님도 일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부모가 서둘러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과도기를 잘 보내어서 나중에는 제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 비록 구원함을 얻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를 같이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에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감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